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자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라는 모델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뭐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보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요. 또 권세 있고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고 선교와 구제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표적과 기사가 항상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로만이 아닌 그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으로 또한 표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순교의 유산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공동체고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문제나 갈등이 없는 교회는 또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힘드셨나 봅니다. 뭐 그러고 보면은 미국 목회도 힘들기는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많고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말씀을 주시면서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회중, 그 공동체를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봤더니 어디였냐 하면은 그게 바로 교회 옆에 있던 공동묘지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시비와 다툼과 분열 없이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공동체. 그건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원망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혹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중간지대라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늘 해가 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그것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 또한 그 통로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자세이고 또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거를 뭐 1세와 1.5세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기득권 세력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척 멤버 혹은 오래된 멤버와 또 새로운 멤버들 간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떻게 지혜롭게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열두 사도는 즉각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전 성경에서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각주에는 그것을 보고 재정 출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 지출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구제의 목회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히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wait on tables 혹은 serve tables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흔히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하는 일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Wait on tables, serve tables. 그것이 바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하는 일들이죠. 여기서는 구제의 품목을 각 사람과 사정에 맞게 지혜롭고 또 목회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행정적이고 숫자적인 예산 집행하는 일이라면은 그쪽에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재능이 있거나 시스템대로 집행할 사람을 세우면 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그 조건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일뿐 아니라 틀에 짜여진 규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과 분별력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목회적인 관점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역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일이나 그 외에 교회 전반에 관한 일들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본문의 맥락이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지금의 교역자로 목회자로 대입시키는 것도 무리일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집사를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도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라고 해가지고 행정적인 일이나 교회 전반에 관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이고 또 행정적이고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인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헌금이라든지 혹은 부부관계라든지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교인 간의 거래라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문제 등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목회적이고 또 행정적인 문제들에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집사들 중에도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큰 기적과 이 표적을 행하는 등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집사의 역할과 직분으로 한정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조차도 목회적인 관점과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 원망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는가 하는 것이란 하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경험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신앙만 뜨겁고 좋아 보이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람들을 살펴서 인격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지혜 있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룬 사람을 세워야 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투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리더십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위신을 세우고 감투를 쓰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집의 일들과 사람들을 신앙적이고 또 지혜롭게 잘 돌보고 또 살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며 내어줌으로 본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요,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부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ck, 부족함에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탈무드에는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원망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이 세워지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덮어두거나 피하거나 던져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권위와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롭고 합당한 그런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령과 지혜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는 데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